시편 18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편 18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아멘. 오늘은 스스로를 제안하는 하나님, 스스로를 제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이 구절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뽑은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이 되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했었던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찬양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골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그리고 불변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이라는 말에 그 전과 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그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주 전에 저는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불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마음을 바꾸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사람들이 순종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러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람을 향한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긍휼 때문에 또한 자신의 마음을 바꾸신다.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슷한 선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또한 바라보길,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데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은 스스로를 제안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리고 편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편재하다는 것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특성, 어찌 보면 창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났던, 영어로 하면 체룹이라고 얘기하죠. 복수로 하면 체룹임. 이 체룹이라고 하는 한국어로 음약하면 그룹입니다. 그룹 중에서도 또 더욱더 뛰어나게 보였던 존재, 그러나 죄 가운데 타락한 사탄 있죠. 이 사탄조차도 이 하나님의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성, 전능하고 전지하고 편지하심, 이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이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위의 한 하나님, Three Persons in One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눈 적이 있었죠.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다,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구절은 킹제임스 쪽 버전만, 사본 쪽을 번역한 그러한 성경만이 갖고 있습니다. 5장 7절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을 제가 읽으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삼위일체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이 성경 구절이기에 하나님의 한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자 했었던 사람들, 특히 이집트 그쪽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나오는 성경들, 그리고 성경을 짜집기하고 변개했었던 오리겐이라는 사람, 유세비우스라는 사람, 제롬이라는 사람, 19세기에는 웨스컷이나 호르콧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며 그들에 의해서 5장 7절이 삭제된 이유는 매우 자명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야 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정해야 했기 때문에 그 구절을 삭제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묘하게도 이들은 5장 6절을 둘로 갈라서 6절의 후반부를 5장 7절로 보냅니다. 그래서 마치 구절이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에서는요. 하여튼 그런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신 한 위이신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제한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획에 완전하게 동참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또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불일치가 전혀 하나도 없는 완전한 하나됨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또 다른 삼위일체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몇 구절이 마치 제한된 신성처럼 보이기에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는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이해되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믿었을 때 놀라운 진리들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솔직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집단이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이단적인 집단에서조차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존재도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특성인 그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리고 편재하심, 이것에 대해서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힘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원하시면 실질적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당연히 그렇게 믿습니다. 동시에 그 어떤 존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없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스스로를 제한하실 때가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스리랑카 등에서 활동했었던 의사이며 선교사였던 세뮤얼 피스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하나님에게 부과된 것이라면,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를 갖는 것이 하나님에게 누군가 이렇게 강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 것이라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또는 어떤 이상한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그것이 강요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자라는 사실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자유를 줬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에 물음표를 던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분만이 순수한 사랑과 높고 고상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하신 일을 그분의 무한한 전능하심으로 보장받을 때 그것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분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성을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한은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킴으로써 자신의 특권을 일부 그렇게 버리는 듯한 그렇게 보이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제안하시는가?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죄의 존재에 대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죄는 왜 있는 것인가? 악이 왜 있는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물주가 있다면 나는 그 조물주를 신뢰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존재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허용은 하셨습니다. 죄는 끝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계획이 다 충족된 시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라는 이유는 사실 죄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그 죄를, 죄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참 그렇게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셨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만드시려면 만드셨겠죠. 그러나 그것은 땅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들 스스로. 그러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죠.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반증입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너무도 사랑해서 그 여인에게서 자유를 뺏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올바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자유가 없는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기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통해 인간이 죄를 선택했었던 것이죠.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정말로 마음이 아프시고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그 이브의 범죄를 그냥 기계적으로 걷어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죄를 도리어 인간이 하나님께 진정 돌아올 수 있는,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죄는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계를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이 죄를 직시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첫 단계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은 마음 아프지만 죄를 허용하셨고 그렇게 죄는 인간의 선택으로 세상에 그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나 죄는 다시 하나님께 인간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완전히 막을 수 있지만 그 능력을 제한하시며 죄의 존재를 허락하셨고 이는 도리어 진정으로 살아 하나님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을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렀을 때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 피스크의 인용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자신의 제한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지금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 죄에 대한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에 대한 허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개인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선택할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실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구원을 확 시켜버리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강요하며 끌고 가서 입안에다 쳐넣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믿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요, Repent ye therefore and be conver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와 회심이라는 그 동사의 주체자는 수동이 아닙니다. 수동태. 수동이 아니고 능동적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능동적인 회개. 그럼 그걸 누가 하는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역시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며 We should believe on the name of his son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믿는가? We should believe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we should 그 다음에 one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각 동사의 주체는 누군가? 능동적으로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영어는 이렇게 능동태와 수동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믿게 될 때 이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주체가 되어서 회개하여서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회개하고 믿는 일련의 과정의 주체는 나이고 나의 선택입니다. 또 반대적인 예를 성경에서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길 바랬지만 누가 거부합니까? 인간이 사람이 거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이는 것도 인간의 하는 것이요. 받지 않고 거부하는 것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통한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소위 개신교의 교리사를 보면요. 두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그 안에서 일단 일단락된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 들으면요, 양쪽을 믿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양쪽이 구원을 잃는다,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엄청 강조하는. 어찌됐건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한 쪽이고요. 다른 쪽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한 극단적으로 강조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것이 우리가 소위 아는 켈빈 쪽의 신학입니다. 켈빈이즘 쪽이고. 자유의지 쪽을 너무나 강조해서 인간의 선택을 너무 강조한 쪽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켈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요하기에 하나님이 선택된 자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저히 선택된 자는 불가항력적으로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아, 이 논리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간에게 구원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쪽에서 볼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죄를 짓는 걸 보잖아요. 나도 그렇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또한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이론상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구원 후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로 그 죄가 어디까지 어느 죄까지 허용되고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지어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보장된 거고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지어야 이 정도는 정말 구원을 이를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죄고 이거를 누가 판단합니까? 살인은 되지만 음한 생각을 하는 정도는 괜찮나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구원 받은 사람은 단연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렇기에 이쪽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은 죄를 잃을 것 같은 중한 죄와 죄를 잃지 않을 것 같은 약한 죄로 나누게 되는 성향까지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단적으로 강조한 알미니안주의는 매우 이성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이란 구원받아서도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편리합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 사후 죽은 후에 이 두 사람 양쪽 진영이 만나서 뭐 긴 토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칼빈주의 쪽에 손이 올라가요. 올라가게 돼서 이제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둘 중 누가 맞나? 둘 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 침례교의 믿음은 무엇인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절대적인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었다라는 것이 맞죠.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올바르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 아래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게 되는 즉 이룰 수 없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을 보신 것이죠. 그러기에 아담의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왔지만 그 죄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리어 인간을 구하시는 도구로 그 죄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고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대칭을 이루듯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다시 죄의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자유의지에서 범죄가 있었고 죄인이었었는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들어진 그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되었을 때 자유의지를 다시 선택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주님은 이 세상의 죄의 세상을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그 주권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에 대해서 허용하시며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제안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 기도해야겠죠. 이 기도에 대해서 말빈 빈센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의해서 영향받으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의해서 자신이 영향받는 것을 허락하신다. 자신을 제한하시는 것이죠. 영향받게. 그렇다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특권을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둘러싼 어떤 환경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쩌면 좀 개면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구하라, 내가 들어줄 테니. 근데 구했어요. 잘 구했다. 근데 별로 뭐 들어줄 건 없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좀 우스워지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는 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이것이 쑥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가 열려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 제가 카톡 아침 묵상에서 제가 말씀을 보내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서 구하여 청원할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구하라.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제안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주님께서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럽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자신의 권능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그렇게 제한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너무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 자신을 제한하신 최고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보면 6절부터 7, 8절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대로 우리가 눈에 본 형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한 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고 종의 모습이 되고 사람의 모습이 되고 스스로를 제한하면서까지 순종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제한하시면서까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신 가장 극적인 최고의 제한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인간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을 제한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올바르게 우리가 구원받은 후 또한 양육되어 성장하기를 원하는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강렬한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최고로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을 제안하시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스스로 제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또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